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복음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면.
Y si les explico en breve qué es este evangelio que se les está compartiendo ahora.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겁니다.
Es algo que por lo menos durante los últimos 2000 años mucha gente ha estado perdiendo.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의 대부분이 모르고 있고 못 믿고 있는 겁니다.
La gente piensa que lo sabe, pero si realmente entramos a lo profundo de esto, mucha gente ni lo sabe ni lo cree.
이제 그 차이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Y quiero explicarles un poco de la diferencia que tiene este evangelio.
지난주에 온두라스에 있었습니다.
La semana pasada estuvimos en Honduras.
지금 과테말라에 있고요.
Ahora estamos en Guatemala.
2주 후에는 멕시코로 갑니다.
Y 2 semanas después nos vamos a México.
하루에는 아시아의 스리랑카에서 아시아 10개국
En agosto vamos a Sri Lanka para estar con 10 países asiáticos. Luego de esto, en septiembre vamos a Europa. Y en octubre vamos a África y también a Sudamérica. Y en noviembre vamos a Oceanía.
60개 나라의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났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올해 적어도 100개국의 제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Se han levantado ahora más de 60 países con el Evangelio y en este año yo creo que se levantarán más de 100 países.
3년 안에는 200개 나라에 다 들어갈 거고
En 2 o 3 años yo creo que ya se habrán visitado a los más de 200 países.
16,000
Y después de esto tendremos que entrar a las más de 16,000 tribus que hay en todo el mundo. Y luego a toda iglesia, a toda alma. Nosotros anhelamos la venida del Señor durante nuestros días, cuando estemos vivos. Y el único camino para que Él pueda volver a venir es cumplir la evangelización del mundo. Y en este tiempo, para cumplir la evangelización mundial, es que nosotros estamos aquí reunidos. Y yo los he escuchado. ¿Cómo es que ustedes reciben el mensaje? Me parecen personas muy puras. Y realmente me parece que son personas con muy buena educación, de cierta manera. Y veo que cada uno de ustedes tiene una muy buena educación, una buena postura. Pero eso y recibir la revelación del Evangelio es muy diferente. Y me parece que muchos de los que están aquí han comprendido. Y pueden pensar que es una buena palabra. Algunos pueden ser impactados a lo sumo. Pero anteriormente también han sido impactados. Anteriormente han sido tocados. Lo que se requiere ahora no es un impacto, no es de ser tocados.
이 복음이 성경의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진실로 믿으실 때
sino cuando logramos creer este es el único evangelio que la Biblia me dice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Entonces no solamente cambian sus vidas sino que ustedes serán capaces de poder cambiar y salvar a todo el mundo.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Y hoy comparto la palabra pensando que por lo menos si hay uno aquí que pueda recibirlo de esta forma vale la pena. Está bien si no entienden todo. Si uno recibe la palabra correctamente es suficiente. Nosotros hemos pagado altos costos para estar aquí y no deseamos nada de ustedes. No es que vengamos aquí porque deseamos recibir algo de su parte o para hacer un gran movimiento junto con ustedes. Nosotros queremos verdaderamente evangelizar a Guatemala y al mundo en nuestros días. Pero ¿quién puede hacer eso? El discípulo que Dios ha preparado lo puede hacer. ¿Quién es el discípulo? Aquel que oye la voz del Señor. Y por ese discípulo hemos venido aquí. Y ese discípulo entenderá estas palabras. Y a esa persona yo le digo,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Vamos a hablar de la fe de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아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그 분들에게만 이해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Y yo pienso que es un mensaje que solo puede aplicar y ser entendido por las personas que entienden qué significa que Jesús es el Cristo.
여러분 몇 번 찾아보셨던 성경 구절 보면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Vamos a ver un pasaje de la Biblia que hemos explorado un par de veces y vamos a vamos a verlo un poco más.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Vamos a ver Juan capítulo 20 versículo 31. Juan capítulo 20 versículo 31. Pero estas se han escrito para que creáis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y para que creyendo tengáis vida en su nombre. Esto es simultáneamente el objetivo por el cual se escribió el Evangelio según Juan y también el objetivo de la escritura de toda la Biblia. La Biblia fue escrita para que podamos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Y si creemos de esa forma, hay vida en su nombre. Es decir, el tener vida es un resultado de creer. Así que lo que verdaderamente se busca es que podamos creer, sí, pero ¿qué cosa?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Cuando conocemos y creemos de esta verdad, hay vida. La razón por la que la Biblia se divide en el Antiguo y Nuevo Testamento, la razón por la que hay 66 libros, la razón por la que hay varios autores, la razón por la que se ha escrito en más de 1100 y algo años, realmente solo es una cosa. Todo eso fue para que podamos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Y si este es el objetivo para el cual se escribió la Biblia, ¿qué tiene que ser la predicación? Hoy en esta tierra se están llevando a cabo muchas prédicas. Muchos pastores están predicando varias cosas. Y se están llevando a cabo muchas predicaciones de diversas maneras. Hay muchos que saben predicar muy bien. Pero hay muchos casos en donde se ha perdido el objetivo de la prédica. Es que el predicar es compartir la palabra de Dios. Pero una prédica que ha perdido el objetivo de la palabra de Dios ya no puede ser una prédica. Si el objetivo de la Biblia es que creamos que Jesús es el Cristo, también el objetivo de la prédica debe de ser ayudar a la gente a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Muchos tienen programas de discipulado en la iglesia. ¿Cuál es el objetivo de ese discipulado? ¿Para qué usted discipula a la gente? Es decir, el discipulado tiene que llevar el mismo objetivo que el de la Biblia. El enseñarle a los discípulos tiene que ser lo mismo, que el mismo objetivo que el que dice la Biblia. Es decir, el objetivo de la prédica, del discipulado, del formar discípulos, tiene que ser lo mismo, que la gente pueda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Hay muchos métodos de evangelismo en todo el mundo. Y en muchos países, muchas organizaciones se encuentran evangelizando. Y hay mucha gente que dice, usted tiene que evangelizar así, tiene que evangelizar así. Pero ¿cuál es el significado fundamental del evangelismo? ¿Qué es evangelismo? Evangelismo es compartir el evangelio. Pero si ha desaparecido el verdadero evangelio, lo que resta es simplemente la cáscara. Es que el contenido del evangelismo tiene que ser el evangelio. El compartir el evangelio es el evangelismo.
그렇다고 하면 전도와 선교 또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Si es así, el evangelismo y las misiones también llevan el mismo objetivo de que la gente crea que Jesús es el Cristo.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Muchos dicen haber tenido dones.
병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고.
Dicen tener dones de sanidad.
사랑의 은사가 있다고 하고.
O tener dones de amor.
섬김의 은사가 있다고 하고.
Tener dones de servicio.
그 모든 은사에도 목적이 있을 겁니다.
Pero todos los dones también tienen un propósito.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
Y si Dios permitió ese don en su vida, ¿para qué permitió ese don en su vida? Ese objetivo del don tiene que ser el mismo que el de la Biblia. El utilizar este don tiene que ser para el propósito de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Así que el hecho de que la Biblia se haya escrito para que creamos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nos da muchas pistas, nos da muchos fundamentos, nos deja saber tantas cosas. Pero más allá de esto, ¿qué significa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Es que si la Biblia dice que está escrita para que creamos que Jesús es el Cristo, el Hijo de Dios, pues nosotros tenemos que creer de esa forma. Y muchos dicen creer en Jesús. Dicen creer en Jesucristo. ¿Pero qué creen? No sé si se han hecho la pregunta. La gente dice, yo creo que Jesús estuvo en la cruz. Sí, muchos lo creen de esa forma. Pero esto simplemente es una verdad histórica. Aunque ustedes no lo crean, eso sí pasó, es historia. ¿Acaso es la fe creer en la existencia de Dios, creer en la existencia de un Jesús? Eso es una fe, sí, pero es una fe carente. Es decir, yo no puedo ser salvo creyendo solo en eso. Yo voy a hacer la pregunta. Si usted cree en Dios, ¿usted es salvo? Si usted cree en Dios, ¿es algo? De alguna forma sí, pero de alguna forma no. Por ejemplo, los musulmanes creen en Dios. Ellos tienen el mismo Antiguo Testamento que el nuestro, y ellos dicen que están creyendo en Dios. ¿Ellos son salvos? ¿Qué piensan de esto? O bueno, yo creo en una persona llamada Jesús, yo creo en el nombre de Jesús, yo creo en Jesús. De cierta manera es correcto. Pero de cierta manera también es incorrecto. Como lo dijimos anteriormente, los musulmanes creen en Jesús también. Ellos creen que Jesús es un profeta. Es que no solo creyendo en el nombre de un tal Jesús yo puedo ser salvo. Porque la Biblia claramente nos declara quién es ese Jesús. Solo cuando yo creo que ese Jesús es el Cristo, yo puedo ser un hijo de Dios, puedo ser salvo. Lo importante no es creer en un hecho histórico. El creer que Él existió o que existe no es lo importante. Es que la fe correcta es: yo creo que Él es quien exactamente. Y yo anhelo que en este momento podamos percatarnos y entender y creer verdaderamente lo que significa esta verdad. ¿Qué significa la fe de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Es creer la verdad de que Jesús sí es el Cristo. Es creer que Jesús es el Rey, Sacerdote y Profeta verdadero. Es creer que Jesús en la cruz y en la resurrección ha resuelto el problema de que estábamos separados de Dios, ha resuelto el problema del pecado y que Él venció a Satanás.
예수님이 이미 그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Y también es creer que resolviendo estos tres problemas fundamentales, Jesús también se encargó de resolver todos los problemas que vienen como consecuencia de estos tres problemas fundamentales.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내 모든 문제를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Es decir, el creer es creer que a través de la cruz y la resurrección Jesús se ha encargado de resolver todo mi problema. Es creer que consumado está. Pero hay una diferencia muy importante. Lo quiero explicar de esta forma. Muchos dicen creer en Jesucristo. Pero ellos dicen creer, pero creen de una forma muy abstracta. Por eso, aunque dicen creer en Jesucristo, realmente viven para sí mismos. Por ejemplo, ustedes oran mucho, yo sé. Especialmente la iglesia de Dios, la iglesia pentecostal, es una iglesia que ora mucho, esto se reconoce. Y es bueno orar mucho. Lo importante es qué oración usted extiende ante el Señor. Piénselo, ¿qué ora usted? La mayoría de las oraciones son para uno mismo. Dios guarda a mis hijos. Dios que mi empresa esté bien. Dios que mi esposo tenga solución a esto y esto. Señor, y dame esto, dame lo otro. Esa es la oración. Muchos oran de esa forma. Y las personas que reciben una respuesta de Dios dan el testimonio. Realmente muchos utilizan la cruz para resolver su propio problema. No sé si me entienden. Debido a que creen que la cruz no ha resuelto todo su problema, entonces todavía viven pidiendo, utilizando esa cruz para su propio bien. Dicen creer en la cruz, dicen creer en la resurrección, pero no creen que todo el problema haya sido consumado, por eso viven pidiendo para sí, viven orando para sí. Y al final simplemente la cruz y la resurrección es una herramienta para su propia vida. Pero el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no es creer así. Es creer que Jesús ya ha acabado con el problema de Satanás, del pecado, de que yo estaba separado de Dios en la cruz y en la resurrección, ya ha consumado todo ese problema, ya lo terminó. Y como yo creo de esa forma, entonces yo ya no vivo para mí mismo. Vamos a ver dos versículos bíblicos. Segunda de Timoteo, capítulo 2. Segunda de Timoteo, capítulo 2, versículo 3 y 4. Dicen: tú pues sufre penalidades como buen soldado de Jesucristo. Ninguno que milita se enreda en los negocios de la vida a fin de agradar a aquel que lo tomó por soldado. Nos habla del buen soldado. Dios nos ha llamado como buenos soldados. Y ese soldado, solo hay una cosa que tiene que hacer. Solo tiene que agradar a aquel que lo tomó por soldado. Estamos hablando de 2 de Timoteo, capítulo 2, versículo 3 y 4. ¿Y cuál es la característica de ese soldado? Ya no se enreda en los asuntos de la vida. Aquí nos dice, el soldado ya no vive para sí mismo, sino que vive para aquel que lo llamó por soldado. Cuando alguien, digamos el país, los llama para ser soldados, el Estado les da todo lo que ustedes necesitan para comer, para sobrevivir. Y entonces les dice, ustedes vivan por el Estado. Esta es la razón por la que son llamados como soldados. Lo mismo somos nosotros. El Señor con la cruz y la resurrección resolvió todo el problema y nos llamó como soldados. Y nosotros que fuimos llamados así tenemos que creer que todo está consumado y así vivir por el Señor. Pero a pesar de haber sido llamados así, como no conocemos el Evangelio, seguimos viviendo por nosotros mismos una y otra vez. Vamos a ver 2 Corintios capítulo 5. 2 Corintios capítulo 5 versículo 15. 2 Corintios 5, 15. Y por todos murió, para los que viven ya no vivan para sí, sino para aquel que murió y resucitó por ellos. Es que Él murió para todos. ¿Pero para qué murió? Aquí nos dice algo muy importante. Él murió por nosotros. Pero murió para que el que vive ya no viva para sí. Para eso murió por nosotros. Él murió para resolver todo el problema que nos concierne. Y con su muerte todo el problema llegó a un fin. Y aquel que cree de esta manera exactamente ya no vive para sí, sino vive para el Señor. Y esta es la vida de aquel que cree en Jesús como el Cristo. Pero hoy lo que está pasando es que la gente no conoce qué significa creer en Jesús como el Cristo y por lo tanto no tiene la fe de creer en Jesús como el Cristo. Hoy se ha sumado el Evangelio de la iglesia. Y no sé si piensan que esto es algo dañino o que no les gusta escuchar esto, pero es una verdad. Me he encontrado con varios pastores en todos los continentes del mundo y he compartido con muchos pastores del mundo y he escuchado lo que ellos dicen. Y todos hablan de algo similar. Al final,
muchos están en una fe de recibir recompensas.
번영신학의 이 그게 실체가 뭐죠?
¿Y cuál es esta verdad de esa fe?
예수 믿고 성공하겠다는 겁니다.
Es decir, que ellos quieren creer en Jesús y así tener éxito.
예수 믿고 복 받겠다는 거예요.
Y así ellos quieren creer en Jesús y ser bendecidos.
예수 믿고 부자 되겠다는 겁니다.
Quieren creer en Jesús y ser prosperados.
그게 번영신학입니다.
Eso es la teología de la prosperidad.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Pero la gente así es casi todo.
한국의 대표적인 큰 교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Ustedes conocen una iglesia muy grande en Corea.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Y se reúnen muchos en esta iglesia.
왜 모여들었냐?
Pero
¿저 교회 가면 병이 낫거든요? 저 교회 가면 사업이 잘 되거든요.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병난 사람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모여들려고 하는 목적이 전부 그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하고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문제가 십자가와 부활로 끝났구나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que yo mismo estoy muerto con ese Cristo a la cruz.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같이 살고
y que yo he vivido junto con él.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que yo estoy en él, que él está en mí.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Es una fe de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Y aquellos que creen en esta fe creen que todo ha sido consumado y por eso nada.
빌립보 4장 13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4장 11절과 12절이 그 근거입니다. 내가 빈부에 있어도 귀천에 있어도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배불러도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들의 삶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그들이 병이 다 낫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가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늘 날마다 핍박이 생기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교회에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머지않았습니다. 급하게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저희는 여기 모여있는 고작 30명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발붕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큰 집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수에게 집회를 하냐? 제자를 찾기 위함이에요. 제자가 찾아줘야지 그 제자가 이 나라와 이 지역을 바꾸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됐습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이해되어지길 바라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구나라고 믿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으시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시길 바라고 자, 또 중요한 주제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시간에 봤던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구원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 구원받냐라고 하는 가장 근거를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 예수 5장 1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먼저 구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정의를 못 내립니다. 뭐 구원 인간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정의를 못 내립니다. 구원의 다른 표현이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디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으로 인하여 범죄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근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세방된 것이고, 죄가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의 정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구원의 정의라고 본다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자가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빨리 봅시다. 7장 21절부터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지자 노릇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 해석을 해본다고 할 때 많은 목회자와 많은 리더들 이 안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라고 정의한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Es decir, ellos clamaban el nombre del Señor y profetizaban en el nombre del Señor, pero el Señor les dice, no te conozco.
일평생 목회자가 되고 일평생 중직자가 되고 사모가 돼서 헌신하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Toda la vida somos pastores, somos pastoras o somos líderes y damos toda nuestra vida, pero el Señor luego nos dice, no te conozco.
목사님 되면 다 천국 가나요?
¿Será que todo pastor va al cielo?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ué piensas?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오순절 교단에 또 하나님의 성회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낼 정도면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나름 영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만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의 사람인데도 모른대요. 또 어떤 사람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만 해주면 병이 낫고 기도만 해주면 질병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모른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이 다다랐냔 말이에요. 이 높은 수준의 사람들도 모른대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높아져야 구원받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힌트를 이렇게 줬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불법입니까? 선지자 노릇이 불법인가요? 목회하고 말씀 전하는 게 불법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불법입니까? 권능을 행한 게 불법인가요?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근데 뭐가 불법이냔 말이에요. 힌트는 21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선지자 노릇,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귀신 쫓아내는 것,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권능을 행하는
것,
그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암만 교회를 크게 세워도 엄청난 능력으로 사도가 되고 총회장이 되어도 어마어마한 단체를 키웠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 1서 5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 그것이 아버지 뜻이고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Y esta es la voluntad del Padre, el que me envió, que de todos los que me vienen no pierda yo nada, sino que lo resucite en el día postrero.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고 합니다.
La voluntad del Padre es que todos los que les fueron dados a Jesús no se pierdan, sino que los va a resucitar en el día postrero.
이걸 쉽게 세계복음화로 이해하면 됩니다.
En pocas palabras, la evangelización.
즉 아버지의 뜻은 복음과 연관돼 있고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La voluntad del Padre tiene que ver con el evangelio y con la evangelización del mundo.
올바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과 무관한 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좀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절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일주일에 2-3일은 금식하고 그리고 금식해서 남은 돈은 많은 불쌍한 사람들 고아들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구원받았을까요? 바리새인들 구원받았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표적인 주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헌신도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단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구원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Había empezado un hombre llamado Cornelio, centurión de la compañía llamada la italiana, piadoso y temeroso de Dios con toda su casa y que hacía muchas limosnas al pueblo y oraba a Dios siempre.
여러분,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고넬료는 이랬습니다. 2절 보니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자, 요게 고넬료입니다. 자, 고개를 드십시오. 저를 보세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의 고넬료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있는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구원을 이미 받았다면 베드로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을까요? 물론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요한일서 5장 1절에 근거한다고 할 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 안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열심도 있고 경건하고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 모르는
pero no conocen el evangelio que Jesús es el Cristo.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교회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을 보겠습니다. 18장을 보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18장 24절 25절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람입니다.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하며 가르칠 정도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깊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볼로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에서 성경에 능통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리고 열심도 있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도 얘기하고 성경에 관한 것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만 잘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불러서 도와줍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기 전에 아볼로의 이 상태 구원 받았을까요? 천국에 가서 한번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왜 시간 없는 중에 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넬료와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니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데 주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아볼로 이 고넬료 같은데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고 성경에 능통하고 은변이 훌륭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복음을 모르고 믿지 못하는 그런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에 이 말을 진실로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알아듣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마태오 16, 16 al 19 dice, respondiendo Simón Pedro, dijo, tú eres el Cristo, el Hijo del Dios viviente. Entonces le respondió Jesús, bienaventurado eres Simón, hijo de Jonás, porque no te lo reveló carne ni sangre, sino mi Padre que está en los cielos. Y yo también te digo que tú eres Pedro y sobre esta roca edificaré que las puertas de naves no prevalecerán contra ella. Y a ti te daré la llave del reino de los cielos y todo lo que está en la tierra será todo en los cielos y todo lo que está en la tierra será desatado en los cielos.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도들 대부분도 그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얘기를 옮긴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7절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풀어내는데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마음 먹고 안 듣는 사람 외에는 머리로는 다 이해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감동도 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믿는 베드로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어떻게 네가 이걸 알았냐? 이건 네 스스로 안 게 아니다.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이게 계시입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수라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원래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정확하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지구상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목회는 너무 힘듭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탑10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대통령, 그리고 네 번째가 목회자입니다. 목회하기가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너무 힘들고 성도들은 너무 방황하고 교회는 사단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이게 아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저한테 데려오세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왜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됐냐고. 왜 교회 이토록 수많은 문제가 왔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든지 교회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 위에 세우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에요. 천주교가 주장하듯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복음이 반석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세우신 것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복음이 회복됩니다. 그 복음 위에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예상하건대 한 다섯 강의, 네 강의 정도로 오후 전에 할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좀 깊이 얘기하고 싶어요. 깊이 얘기할 수 있으려면 깊이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겨운 사람. 안 오시기 안 오셨으면 좋겠고요. 좀 안 들리는 분. 들으려고 하는데도 안 들리는 분. 오시지 않는 게 도움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킬 수 없으신 분. 오시지 마세요.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우리는 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특별히 저는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다.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습니다. 저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은혜 끼치고 갈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 살릴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들리지 않는 분들, 시계 계속 보시는 분들, 안 오시는 게 도움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안 오세요.